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요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너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과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종종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왜 도대체 용서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짧은 편지에 등장인물은 총 3명이죠. 바울과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불편한 두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분쟁과 다툼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잃은 사람들을 중재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은 1세기의 편지 형식에 따른 짧은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사말 안에 여러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갇혀 있는 바울이 갇혀 있지 않은 빌레몬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반대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갇혀있지만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은 이 바울과 갇혀있지 않으나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린 이 빌레몬을 서로 대조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 이 샬롬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누구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나 그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갇힌 바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지금 처한 현실보다 더 큰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과 은혜는 은혜와 평강은 상황과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4절부터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사말에서도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그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아도 또 그의 아들 아키뽀도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가정, 빌레몬의 집이 교회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빌레몬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고 또 믿음과 교제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에게 평안이 깨지는 이런 신실한 빌레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네시모와의 문제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인데 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법에 따르면 이렇게 주인의 물건을 훔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서 도망간 자, 이 사람은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빌레몬의 성품을 봐서는 오네시모를 학대하거나 못되게 굴지 않았을 것이죠. 오히려 노예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마 잘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은혜도 모른 채 빌레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빌레몬은 뭐 졸지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 빌레몬과 같이 원치 않는 관계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를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막당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둘을 중재합니다. 바울은 먼저 사도로서 이 빌레몬에게 마땅히 강권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마땅히 화해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서서 둘이 화해해 라고 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구워 삶았기에 오히려 가해자인 이 오네시모를 두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땅히 법적으로 한다 해도 엄청난 중죄인데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쉽게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 세상의 판결과 그리스도인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런 회개가 없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의 용서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값싼 은혜와 값싼 용서는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길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을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짧은 글 속에서 오네시모의 회심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감족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네시모가 진심으로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같은 설명 속에서 바로 자신도 그와 똑같이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교회의 일꾼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디모데 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야 너 용서 받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이 편지를 들고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차례가 된 것이죠. 단순히 뭐 편지를 들고 가서 바울 사도가 용서해 주래요 라고 뻔뻔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결코 뻔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뻔뻔하게 행동한다면 단언컨대 그는 용서를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실체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수반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오네시모는 분명 빌레몬에게 가서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겠죠. 또한 바울은 이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 즉 나의 심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신복은 심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심장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나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자신의 마음과 같은, 아니 자신의 생명과 같은 사람으로 오늘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네시모를 중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마도 이 표현을 빌레몬이 들었을 때, 아, 나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을, 바울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나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간곡한 사랑을 담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잠깐의 헤어짐이 영혼을 위한 발걸음이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가 아니라 영원히 볼 사이라는 것이죠.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안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이 뭐 교회만 옮겨도 서로 원수가 되고 기도하고 싸우고 서로 뭐 함부로 저주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얼굴 안 마주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미워하며 살 수는 없겠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질문을 했답니다. 혹시 나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아,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도 젊었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선 아,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92살이 되고 보니 미워하는 놈들이 먼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 말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레몬에게도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을 대하는 것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을 그를 나와 나를 대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주고, 그가 만일 빚을 졌다면 내가 그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이 그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누군가 대신 계산만 해줘도 엄청나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진 것과 불의와 그 허물을 내가 대신 계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계산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추잡한 그런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다 계산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계산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툼 속에 뛰어들어간 중보자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런데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내가 갚긴 갚겠지만 너도 나에게 빚이 있지. 그건 말하지 않을게. 마치 예수님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혹시 나는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도 여전히 백 데나리온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레몬서를 마치며 우리 각자는 빌레몬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또 화평을 이루어야 할 오네시모는 과연 누구입니까? 또한 내가 오네시모의 입장이 될 수도 있죠. 오네시모의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할 나의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뭐 대개는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용서와 사과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알겠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죠. 대개 뭐 친한 가족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용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바울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한 피해를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끝이 없죠.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 그 계산은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대신 계산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계산하셨기에,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셨기에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의 허물을,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대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빌레몬이 되고 누군가의 오네시모가 되듯이 우리 또한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마땅히 용서해야 할 자를 주님 찾아가 용서하고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계산하신,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100 데나리온에 여전히 목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헤아려 계수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빌레몬과 같이 용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사무쳐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함께하심이, 이제 내가 받은 피해를 계산하기보다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